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궁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바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찌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 내가 잃었다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니까 여러분 귀를 좀 쫑긋 기울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 아는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셔서 자기가 가장 이렇게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구약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좀 보고 싶었다. 그런데 마침 가이드가 1년에 한두 차례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되돌아 내려오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어서 가이드가 안내해서 그곳으로 가서 구약의 제사를 관람을 한 것입니다. 관람을 하는 동안에 이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여행객들이 왔고 또 정통 유대인 랍비들 머리에 모자를 쓰고 이렇게 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와서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소리가 나고 서로 뭐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한테 왜 갑자기 이렇게 웅성웅성되고 티격태격하냐. 그러니까 정통 유대 랍비들이 바깥에서 구경을 하다가 에이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구약 율법에 그렇게 안 써 있어. 이건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하니까 사마리아 제사장들이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야 니네 땅에 가서 제사 드려라.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우리가 정통에 니네 뭐 2000년 동안 제사도 제대로 못 드려놓고 야, 니네 땅에 돌아가라 막 그러면서 서로 제사하는 가운데 티격태격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우스꽝스럽죠.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집니까? 아직 사마리아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를 지금은 더 이상 형식적으로 드릴 필요는 없죠. 그 형식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은 참 우스꽝스럽죠. 그러나 오늘 제사를 완성하신,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과연 그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오늘 제가 오늘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구약의 화목제사와 아주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첫 번째 진중 밖으로 나갔습니다. 죄가 지으면 거룩함 때문에 오염이 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독감이 들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격리를 시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이 큰 죄를 저지르거나 죄가 졌다 판단이 되면 진중 밖으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탕자에 비유해 보니까 이 탕자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진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탕자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하이라이트인 죄를 뉘우친 그 사람에게 이제 소나 양과 염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긴 본문을 읽었지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화목제의 특징은 본인들이나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다 나눠서 감사제로 축제로 나아갑니다. 그럼 마지막에 보니까 이웃들에게 아주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너무 딱 맞아 떨어지죠? 네, 설교 끝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레위기에 나타난 화목제사의 독특한 특징 두 가지만을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과 비교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네. 자, 화면을 보고 레위기서 3장 3절과 4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 화목제사의 독특한 특징은 기억하십시오. 전체 고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장만 태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질문하셔야죠. 왜 내장만 태우는 것일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미를 살펴보려면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내어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아들이 아버지여 내 몫을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겠나이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장성하여 이제 떠날 때가 되었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중동지방의 전통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먼저 재물을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당신이 이제 내가 보기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 이익을 챙겨야 되겠으니 아버지요 빨리 나에게 몫을 주옵소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떠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호로자식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자기 이익을 챙기고 욕망을 챙기기 위하여 아버지여 내 몫을 주옵소서. 이 부분에 아버지가 응대하는 것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아버지 재산 중에 내 몫을 달라고 하는데 주께서 아버지가 12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아니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고 화면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가 표현되어 있어요?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여기에 살림이라는 단어를 어원을 찾아보니까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중동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땅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땅에 속했다는 것,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떼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그러나 좀 더 나아가 보면 이 일은 마치 아비가 자식이 자기를 떠나서 신체 일부가 잘려나간 듯한 생명이 사라지는 듯한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호로자식 같은 이 녀석은 아비의 재산을 탐하여서 아버지여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심정은 마치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 같은 아픔이 적혀 있습니다. 이후로 죄가 들어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죄가 뭡니까? 관계의 끊어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듯이 자기 멋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성경은 죄라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이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뭐 했다 했습니까? 낭비했다. 본인 마음에는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기 허랑방탕하다는 정확한 뜻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됐다. 즉 자신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게 됐다. 그러니까 시간도 재물도 에너지도 다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됐다. 죄가 점점 깊어지죠. 15절 말씀 보니까 서서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붙여 살기 시작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빌부터 살았다.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이제는 그 시대에 가장 허드렛 일은 돼지를 치는 나라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참 희한하죠. 바닥까지 가기 전에 뭔가 좀 붙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떵떵거립니다. 그 16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어떻게 떨어져야 돼요? 아니 그렇게 먹고서 내 자존심 구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아비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의 무기력함,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는 자가 없느니라. 완전히 이제는 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과거에 있는 수많은 삶들을 한번 연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바닥이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 사업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할 때는 아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누구를 얘기할까? 우리 교인 아닙니다. 이 사업가를 제가 아는데 겉은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다닙니다. 차부터 시작해서 옷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빚이 허덕여요. 늘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한 번만 잡아요. 한 번만 터져라. 한 번만 터지면 어디서 많이 들으셨던 소리인가 같은데 웃으시는 분들 계니까 이게 한 번만 잡으면 내 인생 완전히 역전된다. 잘 됩니까? 결국은 이분의 표현 가운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속이 문드러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생의 성공이라는 심기기를 잡기 위해서 막 애쓰고 달려가는데 속이 다 문드러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즐거운 거, 육신적으로 쾌락적인 거 아마 끝까지 가본 분 계실 것입니다. 술도 고조망태로 성적인 타락도 갈 때까지 가본 분 계실 겁니다. 심지어는 뭐 취미활동도 중독 수준까지 가서 이것이 나의 기쁨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신기루를 잡는 것처럼 끝까지 가는데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뭡니까? 허망함 아닙니까? 그 끝에까지 갔는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은 거 맞습니까? 관계의 바닥까지 간 분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을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시켰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신뢰하지 못하고 나라까지 떠돌이고 관계가 깨어져서 바닥까지 간 상태. 여기 둘째 아들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의 말씀 보니까 둘째 아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둘째 아들의 가슴이 마치 내장 귀관이 다 썩어 문드러진 상태가 되어 이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이 화목제사의 첫 단추입니다. 이것이 절망과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화목제사가 내장을 태운다는 의미는 내 스스로 내 안에 썩어지고 오염되고 타락되고 허물어지고 무너져 있는 이 내장의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므로 이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 시선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화목제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17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둘째 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이제는 내 아버지의 시선을 고정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도원을 다녀왔는데요. 어느 한날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11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가 안 나오고요. 제 입에서 한 단어만 나옵니다. 아버지. 다른 기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자정이 되도록 아버지만 불렀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더라고. 희한하죠. 여러분, 도대체 예배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화목제사로 나아가는 예배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는데 이제 눈을 들어 아버지를 찾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소망이 있으므로 아버지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시선을 주께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상태로 죽어서도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게 세상과 연락하여 살아갈 존재가 아닌데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리고 불러야죠. 아버지, 내 마음을 주 앞에 돌립니다. 그것이 화목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행하는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도 뉘우칩니다. 회개는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다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자기의 위치로 정위치로 돌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화목 제사를 통하여서 화재로 불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내장이 다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는 상태, 죄에 오염된 상태, 썩어 문드러진 가슴, 나의 양심, 죽어있는 양심들을 정확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의 내장을 다 태우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죠. 나이가 좀 들면은 연식이 오래되면은 겉은 후패합니다. 저도 하나 그냥 떼냈잖아요. 쓸모없는 거.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머리털은 힘이 없어지고 근육은 처지고 성경은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무엇을 새롭게 하라 합니까? 속사람. 그까지 거 뭐 쓸모없는 거 떼버리면 되고 좀 불편한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마치 내장까지 태우듯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이 옹알이들이 풀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배. 두 번째 이 화목제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는 다 태우는데 화목제는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가지게 나오고요. 내장은 다 태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축제, 감사와 기쁨의 축제입니다. 화목제사로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이 화목제사의 예배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 근거가 뭡니까? 오늘 근거가 탕자의 비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와 재회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 먼저 보았습니까? 누가 시력이 더 좋았을까요? 누가 먼저 발견했어야 됩니까?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죠? 육신의 눈으로는 아들이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한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식의 움직임, 태도, 몸짓, 눈빛만 봐도 한눈에 보는 것이 사랑의 시야입니다. 희한한 건 말이죠. 제가 올 초에 개명교회 가서 시찰장으로 개명교회 담임 목사님 위임하는 장소를 전체를 주관하고 왔다 보니까 개명교회 교인들하고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개명교회와 우리 교회를 합치면 한 3천 명 정도가 우리 광명시에 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제가 광명시를 다니기가 좀 거시기 했어요. 이유는 제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누가 옆에서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딱 보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큰일 났다. 이게 새가족인가 말했다. 아, 저 개명교회 성도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근데 희한한 건 말입니다. 광명시에 다니다가도 우리 성도들은 한눈에 딱 들어 한눈에. 광명시 지나다니실 때 행동 거지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랑의 눈 아닙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뭐 저쪽에서도 몸짓이 그의 태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누가 시키지 않을지라도 저 동굴 밖에 나가서 아들이 언제 올지 날마다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를 보니까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뽀뽀를 했다는 것입니다.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다. 중동은 너무 더워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질 않습니다. 웬만해서. 그리고 약속 시간도 한두 시간 늦는 것은 예의. 굉장히 태양빛이 뜨겁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이 뭐라고요? 그를 불쌍히 여겨 달려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체면을 구깁니다. 평소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달리는 근육이 없을 때 뒤뚱뒤뚱 하면서 아들 가서 덥석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어요. 입을 맞춘다는 것을 오늘 찾아보니까 진행형입니다. 한 번 뽀뽀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쓰다듬고 뽀뽀하고 또 쓸어안고 뽀뽀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서 발이 얼은 것입니다. 죄책감과 수치감과 굴욕감과 내장이 다 썩어버릴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의 수치심, 죄책감, 상한 심령, 내장이 다 썩어버린 그것이 녹을 때까지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발을 뜰 때까지 계속 키스를 하고 끌어안고 쓰다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뿐입니까? 집에 들어온 아들에게 종들을 시켜서 선포합니다.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내오라. 그의 허물을 덮습니다. 얘들아, 손가락질에 가락질을 갖고 와라. 언약을 회복시킵니다. 얘들아, 발에 신을 새로운 것으로 신겨서 내 땅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도록 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거라.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러 하고 먹고 즐기고 춤을 추는 축제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선포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니 이제는 아무도 이 아들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말고 이 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축제를 벌이자.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 아버지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품에 거함으로 여러분 감사와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쓰십니다. 탕자라고 하는 것은 방탕한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은 다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가만히 이 팀 켈러가 이 광경을 쭉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탕부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씀씀이가 해프다. 재산의 3분의 1, 절반가량을 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또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 아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탕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부사를 네 개를 써왔는데 은혜 되시는 거 하나만 붙잡으세요. 저 아멘은 강요하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라는 단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김없이 그의 재산을 다 죽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호산나? 알아서 하세요. 끝나고 식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안에 감격과 사랑의 크신 하나님이 묵상이 되기 시작해서 너무나 마음이 평안한 상태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번제가 기초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는 기초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일상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소제로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고 일상의 감사로 소제를 드리고 일상의 자질구레한 죄를 지르면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고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기 위한 양심이 깨우치면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고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데 번제를 다시 드리고 오늘 화목제로 하나님께 나가는 감사의 예배가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봐주시죠. 제가 선포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돌리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너희들이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여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 이후에는 많은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화목제물로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제발 아이 따라하시라 그랬잖아요. 제발 해야 제가 끝내야죠. 제발 아비 없는 자처럼 살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한 번만 고백합시다. 제발 아비 없는 자처럼 굴지 맙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째째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심하게, 비겁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요. 주중에 제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찬송하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째째하게 살아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다 같이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이십니까? 설교를 마치려고 안 해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 돌이켜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아들이에요. 제가 가만히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 둘째 아들은 비율적으로 한 명 정도는 둘째 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첫째 아들 같아요. 첫째 아들의 특성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하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화를 냈습니까? 아니 이 자식이 왜 화를 내요? 지재산입니까? 지금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동생에게 화를 내고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솔직히 인정할 것은 욱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남자들. 그러나 내 안에 계속해서 화와 분이 있다면 첫째 아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이 교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징후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그런 이상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종놈이 노예 입장에서 주인을 섬기다 할 때 승기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제가 욕한 거 아니죠? 아버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마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의 입장으로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아버지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이 둘째, 첫째 아들은 자기의 의의가,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아버지와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자기의 의로 무장해서는 은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종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익의 존재로 여길 때 어떻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됩니까?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는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결론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돌이키든지 네 멋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설교 끝날랍니다. 오늘 시간에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둘째 아들처럼 바닥까지 쳤던 인생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의 감정이, 재력이, 건강이 바닥까지 갔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아들처럼 나는 괜찮고 나는 이만큼 노력했고 나는 이만큼 열심히 했고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말씀도 가르쳤고 선지자 노릇했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대에. 돌이키시고 일어납시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우리 시간에 여러분의 내장에 있는 오염된 거, 무너져 있는 거, 문드러진 거, 상한 거, 왜곡된 거 아버지 앞에 다 끄집어내셔서 성령의 불로 활활 태워지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조금 소리를 내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